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온전한 복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24절부터 26절에서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8절에서는 먼저 소개된 아볼로가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였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성령을 받은 열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언변이 좋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에베소서에 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지식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아볼로가 태어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제국 중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학문적으로 탁월한 유대인들이 많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아볼로는 이 지역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된 아볼로를 볼 때에 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듣고 배운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후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 사역하며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에 고린도에서의 아볼로의 복음 사역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볼로를 보면서 전도와 선교는 끊임없는 돌봄과 양육이 병행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을 오픈해서 아볼로에게 베푼 환대는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좋은 귀감이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받은 아볼로는 어떻게 됩니까?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에베소에 있는 주님을 믿는 형제들이 아볼로를 장려합니다. 그를 칭찬한 내용을 담은 소개장까지 써서 보내면서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부탁합니다. 교회는 아볼로를 힘있게 응원했습니다. 따뜻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교회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변자가 되어서 대중 앞에서 복음의 대적자들과 격론을 벌이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런 아볼로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남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장 1절부터 7절에서 성령을 받은 에베소서의 열두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열두 명의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것이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뇌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제자들과의 짧은 문답식 대화 후에 바울은 요한이 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 뒤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제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안수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에서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불의 혀 같은 것은 없었지만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성령의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들에게 왜 이상한 질문처럼 보이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뒤에 있는 숨은 뜻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은 언제든지 하나입니다.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 세례는 자신이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확증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말은 당신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 상대방에게 상당히 불쾌감과 모욕을 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롭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바울의 질문에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면 바울의 염려는 괜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영적 직관력이 있는 바울인지라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대략 한 7, 8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를 다니고 물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19장 4절부터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입니까? 그들은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안수를 받고 외적 증거로 방언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온전한 복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24절부터 26절에서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8절에서는 먼저 소개된 아볼로가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였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성령을 받은 열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언변이 좋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에베소서에 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지식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담대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아볼로가 태어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제국 중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학문적으로 탁월한 유대인들이 많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아볼로는 이 지역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된 아볼로를 볼 때에 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듣고 배운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후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 사역하며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에 고린도에서의 아볼로의 복음 사역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볼로를 보면서 전도와 선교는 끊임없는 돌봄과 양육이 병행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을 오픈해서 아볼로에게 베푼 환대는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좋은 귀감이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받은 아볼로는 어떻게 됩니까?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에베소에 있는 주님을 믿는 형제들이 아볼로를 장려합니다. 그를 칭찬한 내용을 담은 소개장까지 써서 보내면서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부탁합니다. 교회는 아볼로를 힘있게 응원했습니다. 따뜻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교회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변자가 되어서 대중 앞에서 복음의 대적자들과 격론을 벌이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런 아볼로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남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장 1절부터 7절에서 성령을 받은 예베소서의 열두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베소서에서 12명의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것이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뇌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제자들과의 짧은 문답식 대화 후에 바울은 요한이 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 뒤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제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안수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에서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불의 혀 같은 것은 없었지만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성령의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들에게 왜 이상한 질문처럼 보이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뒤에 있는 숨은 뜻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은 언제든지 하나입니다.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 세례는 자신이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확증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말은 당신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 상대방에게 상당히 불쾌감과 모욕을 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롭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바울의 질문에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면 바울의 염려는 괜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영적 직관력이 있는 바울인지라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대략 한 7, 8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를 다니고 물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19장 4절부터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입니까? 그들은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안수를 받고 외적 증거로 방언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